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이 또 교육의 또 산소인 또 우리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학창시절 한국은 참 유난히 많은 체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매가 있었지요. 제가 학창시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매 중에 하나는 정말 공사판에서 갖고 온 것 같은 어떤 강목을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그 안에 검은 글씨로 크게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는 그 학생들이나 혹은 이렇게 지각을 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 체벌 도구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플라스틱 자로 때리는 분도 계시고 파리채 또 어떤 분들은 막 당구 큐대 가지고 막 학생들 때리고 그 크기와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아무리 무서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요 사실 학생을 마구잡이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무언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체벌을 주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이 뭐 지각을 했다거나 혹은 정해놓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같은 반 교실의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에 선생님들이 비로소 사랑의 매를 들곤 하죠. 학생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교육자의 마음에서 아마 이 매를 드는 것이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녀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너무 때를 쓰면서 고집을 부린다거나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볼 때는 부모가 매를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체벌은 단순히 체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에게 지금 그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체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 매를 아끼는 자가 자식을 망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체벌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적절한 체벌은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이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체벌하듯이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그 체벌을 하듯이 사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도요 동일한 비슷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묻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체벌을 통해서 자녀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신방을 가서 성도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요즘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할 때 제가 요즘에 기도가 너무 게을러져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신앙이 좀 이렇게 식었더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저한테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이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 부모가 자기를 때리고 또 훈계하면 야,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때리나? 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훈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의 내용은요, 바로 이런 부모의 심정, 그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소망의 복음이 가득한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물건을 팔아도 그 저울추를 정직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덜 받고 팔려고 그것들을 속이며, 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고아와 과부를 냉대하고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또 그 부자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또 이 관리들도 너무나도 이 뇌물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 국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벌 주셨을까? 근데 문제는 이 벌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방에서 쳐들어온 적군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벌써 폐허가 돼버렸고요, 전쟁의 노예로 살아간 지가 벌써 10년, 20년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미가서 선지자는 이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벌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주제인 것이죠. 미국에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이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하루는 이 교회 목사님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을 그냥 그대로 그냥 풀려보내긴 좀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 회의를 연 거죠.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공동의회가 벌어진 거예요. 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집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훈계할 것이냐. 회의 도중에 한 청년이 막 정의심에 불타이르러 가지고 손을 들고서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친 목소리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법대로 합시다. 교회 법대로 저 집사님을 치리합시다. 너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요, 잠잠하게 침묵을 잠깐 지키시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제님, 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를 만약 법으로만 다루셨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율법의 원리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없는 또 다른 원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원리예요. 이 미가 선지자야말로 구약에서도 율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바로 이 미가서거든요. 지금 온 나라가 죄로 인해서 물들었어요.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그냥 쳐버리셨어요. 거의 뭐 버리셨다고 할 정도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운데서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벌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대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 사단을 의미합니다만 또 다른 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주의 백성을 보며 조롱하고 있는 모든 그 원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례로 이런 거죠. 나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분이요, 나한테 와서요, 아니 여보게, 자네 하나님 믿는다며, 아니 자네 교회에 다닌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자네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자네 몸은 그렇게 늘 병들어 있는가? 왜 자네 가정에는 그렇게 어려움만 찾아오는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뭐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네? 이렇게 좀 조롱조로 지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커다란 절망과 좌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목소리도 분명 우리에게 큰 좌절이 됩니다만 그런 걸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오는 우리의 목소리인 거예요. 야, 정말 생각 안 해봤는데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아,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이대로 내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것도 모르겠다 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질 때 사람에게 더 큰 그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할 만도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의 대적이요, 너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뭐해요?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에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좀 예전만 가도요, 좀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들이 액션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배우들이 한참 할리우드에서 그 제일 전성기 때 아마 그 로키라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무명의 복서로서 이렇게 그 출전하는 그 영화가 로키죠. 이 로키를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클라이막스 장면에서요, 이 로키가 실베스터 스텔론 연기한 로키가 이 상대편의 주먹을 맞고서요 그 링 안에 탁 쓰러지게 돼요. 모두가 그냥 챔피언이 다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카운트를 하는 거죠. 1, 2, 3 해서 이미 그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비춰주는 장면이요. 이미 상대편을 향해서 그 거금의 돈을 냈던 사람들이 막 그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로키가 졌다. 절대 못 일어난다. 게임은 끝났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 8절에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라고 말했던 이 표현이 뭐냐면요, 누가 봐도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상황, 다시 시작할 것 같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바로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봐도 야, 나 이게 끝이구나,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해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다시금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을 때 내 자신 스스로 돌아봐도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어지는 그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어둡고 컴컴한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누구께서요? 8절의 마지막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심판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소망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있어요. 남들이 봐도 내가 끝난 것 같고 내가 돌아봐도 참 내 인생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벌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해버린 것 같고 우리의 가산이 다 불타 없어졌고 전토가 지금 다 불타고 있을지라도 가진 것, 소유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이제 어떻게 일어나나 하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한 4, 5살쯤 됐을 때 정말 내가 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나 할 만큼 이렇게 한숨 짓게 한 그런 막 사건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뭐 4살짜리 된 내 아들이요. 뭐 새로 집에 얼마 전에 벽지를 바꿨는데 크레파스를 방에서 갖고 오더니 막 벽 여기저기다가 말도 안 되는 막 그림들을 막 그려놓는 거. 이번에 정말 거금을 들여서 이 거실에다가 가죽 소파를 놨는데 막 그 막 5살 된 딸이 막 넘어져가지고 막 우유 엎고 막 음식물 거기다 엎고 뭐 그거 갖고 막 찢어서 안에 있는 막 솜 같은 거 막 빼려 그러고 막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요 자녀를 그렇게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참 답답할 정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저희 형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방에서 그 옛날에 그 육각 그 성냥개비 그 값 기억나십니까? 그 시골에 있었던 거 육각 성냥개비 그 안에서 성냥 하나씩 꺼내가지고 불 붙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다가 이 불씨가 떨어져가요 장판이 확 타버렸어요. 아 큰일 났어요. 엄마한테 보면은 최소한 이거 뭐 그날 뭐 어떻게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그날 등짝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어머님한테. 근데 여전히 저는 저희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실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아마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볼 때요 주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품으로 낳으신 그 백성을 주님 누가 버리시겠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기 뱃속에 난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행여 버리는 부모가 있다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요 기독교 유명한 이 작가가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챕터 4, 4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학자들,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천주교, 힌두교 모든 종교들을 연구하는 이 종교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이제 학회를 벌이는 거죠. 회의가 한참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각 종교마다 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는 뭐가 특징이고 뭐 천주교는 뭐가 특징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회의 중에서 기록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 기독교의 특징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성육신의 교리가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 그거 뭐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신이 동물의 형상으로 온 것도 심지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기독교의 특징은 부활입니다. 부활.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죽으면 또 다른 무언가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이 특징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 사상은 또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다 망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거 다른 종교에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자, 그 회의가 한참 길어질 때에 그 영국에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던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마침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게 공감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거든요. 불교는 어때요? 내가 공양을 드려야 돼요? 가서 내가 108번 절을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수행을 하고 내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가는 그 열반의 기준에 이르죠. 널바나, 열반의 기준에 이르러요. 내가 이번 생에 잘 살고 선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곤충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다. 불교나 힌두교 믿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저 티벳에 가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을 막 넘어가려는 승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선행을 쌓아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은 것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정말 그 썩어버린 걸레 조각같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결국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죠. 오늘 8절에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엎드려진 이스라엘, 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엎드려진 우리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둠에 처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과 환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은혜의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이 9절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 9절을 보시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딱 나뉘죠. 상반절은 어디까지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 뭐예요? 그것을 갚기까지는 그분의 노, 심판을 당하려니와. 지금 이게 상반절이죠? 상반절이죠? 여기까지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비슷합니다. 죄를 지으면 신에게 벌을 받고, 뭐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이상한 것으로 뭐 환생하거나 아니면 극락에 이르지 못한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 종교와.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신원하시기까지는 그분의 노를 당하지만 하반절 주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또다시 인도하세요. 또다시 나를 불러주세요. 그 죄로 넘어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광명, 그 큰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세상 원리예요. 죄를 심었으면 죄로부터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걷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또 다른 법칙을 주셨어요. 은혜의 법칙. 비록 우리가 죄를 심었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썩을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 영국의 한 청년이요, 장난 삼아서 영국의 유명 인사들에게 똑같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유명 인사 20명을 딱 무작위로 선택해서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짧은 메모로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도망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도망가길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조그만 이 메시지를 받고서 다음날 그 20명이 거의 잠적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뭘 말해줍니까? 세상에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팡세를 지은 파스칼, 그 사람이 그 파스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의인, 위인, 그리고 또 성자. 나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 김 집사님 얘기지, 그래 이거 박 집사님 얘기고 최 집사님 이거 뭐 나는 뭐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어요. 미국 아이들의 최고의 소원이 저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가는 거잖아요. 그 디즈니를 만든 그 월드 디즈니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만 사실 이 디즈니의 자서전을 쓴 마크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디즈니는 반유대주의 운동자였어요.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 마시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됩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동화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월트 디즈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니까요. 사람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가 다 착한 것 같고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구약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은요, 참 대단한 계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구약은 율법의 원리고 신약은 은혜의 원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로 벌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였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목숨을 빼앗아 다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형감에 처했으나 도피성으로 그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것. 내 영혼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정죄함과 죽음의 권세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주님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 지금 이건 미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 대적, 원수,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원수야, 너가 볼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너가 말하고 너가 나를 조롱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너 잠깐만 기다려봐라. 주님의 은혜가 결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그분의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세기의 청교도 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존 오웨는요, 역사상 이 사람만큼 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무엇이냐면 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아무리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는 성도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영원토록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때는 정말 신앙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가득 넘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갈망했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180도 변해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찾는 거 게으르게 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죄를 짓고 막 살아갔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존 오웬이 죄를 연구해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그 죄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꺼내오신다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이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18절 19절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저는요, 이 구절이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요, 나같이 기가 막힌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이 없더라고요. 야,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은 사람, 내가 무슨 교인이냐?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무슨 목회자야?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 볼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시냐?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어디에 던지세요? 19절 보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시간 레이크에 가서 이 돌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자갈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갈이 그 물 위에 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그 자칫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깊은 바다에 빠지듯이 죄가 크면 커도 그 은혜의 바다 위에 우리의 죄를 빠뜨리면 흔적도 남은 것 없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이라도 바다에 던지면 다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크고 더러운 죄악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그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19절에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거 죄를 지은 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묻지도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죄인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거기에 용서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앞서서 막 나를 막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 있죠. 아니 여보게, 아무개지. 교회 다닌다며 형편이 왜 그 모양이야?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지? 하나님이 버렸나 보지? 아유 교회 다니는 거 다 소용없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았던 그 대적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걸 보시고 보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 전에 내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여호와가 어디 있어? 야 기도해도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던 그 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에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국의 로빈슨이라는 이런 어린아이가요. 8살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빈슨이 8살의 아버지를 잃고요. 14살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런던에서 이발을 해서 먹고 살라고 런던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14살이 됐던 로빈슨이요. 자기 삶을 막 비관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안 좋냐. 하나님이 막 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주신 그 돈 갖고 친구들하고 방탕하게 막 살기를 시작해요.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 붙잡아다 폭력으로 막 주먹으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술 먹고 방탕하게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날 그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이 부흥사가 이 부흥회를 집회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깽판을 치자.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소리치고 이거 다 뻥이야. 막 이렇게 소리칠 막 그 작전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이 로빈슨의 이 마음을 탁 터치하신 거예요. 탁.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는구나. 17살에 그때의 나이였어요. 후에 로빈슨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서요. 교회에서요.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지난날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회 집회 가서 깽판을 치려고 그랬을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해서요. 이렇게 이 페이퍼를 놓고 펜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찬양이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가사 기억나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자기의 간증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로빈슨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그 찬양의 결말이 3절에 있더라고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인처럼 나를 붙잡아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인이라 칭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나를 끝까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이미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돌 던지듯이 던지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원의 빛이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 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께